한국에서 복권을 좋아하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야외로 놀러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토요일날 오후에 복권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 되면 핑계를 대고 놀러 가는 것을 가지 않고 방송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이 복권을 손에 쥐고 텔레비전 앞에서 인생은 한 방이야 외치면서 번호를 아슬아슬하게 맞추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늘 아버지가 토요일만 되면 인생은 한 방이야 그러면서 그걸 들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울상이 돼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았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려워서 얘가 빵점을 다 맞나 아들의 시험지를 봤더니 시험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꿈을 적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였는데요. 이 아들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인생은 한방이야 라고 썼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은 한방일까요? 로또 한방에 인생을 걸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복권만 터지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미래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것이나 저축하는 것이나 연금을 드는 것이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열 처녀 비유를 보면은요, 거기 다섯 처녀는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다섯 처녀는 그 시간과 미래를 예측하지를 못하고 기름 준비를 제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그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에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그 이야기죠. 이처럼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보면은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기 보면 규모 없이 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논다 게으르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거니까 우리가 학교 갈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뭐 직장 생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자.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만들고 그렇게 참견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규모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특히 심리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간에 65세 이상 리타이어 하신 분들의 그 금전적인 재정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3%, 10%, 60%, 27%, 그러니까는 3대, 10대, 60대, 27이라고 하는 그 비율이 적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은 그 3%는 뭐냐면은 최고의 부를 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리타이어하고 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능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는 리타이어하기 전과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60%는 그저 간신히 참 간신히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마지막 27%는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살아가는 그런 그 경제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뭐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지 간에 그 비슷한 율이 적용이 되는데 왜 그럴까? 3%는요 최고의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이 젊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확한 목표를 적어놓고 그 목표를 수시로 꺼내서 읽어보면서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는요 목표를 적어놓긴 했지만은 그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읽어보지도 않고 꺼내서 읽는 습관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는 뭐냐면은 목표가 수시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막 이렇게 됐다가 또 얼마 지나면 또 확 이렇게 바뀌었다가 그 수시로 목표가 바뀌는 사람들이었고 마지막 27%는 목표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젊을 때부터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다 이제 연세들이 다 계시잖아요. 이걸 20대 때 이 말을 들었더라면 아마 여기에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 비슷한 조사가 예일대학교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이 뭐냐면 지금 당신의 품 안에 당신의 인생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종이가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3%는 예,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뭐 분명한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고 나머지 97%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재정 상태를 점검을 했더니 그 젊은 시절의 목표를 가지고 주머니에 있고 종이에 적어서 갖고 있는 사람 3%가 그 사람들이 모은 재산이 나머지 97%의 모든 사람의 재산을 물론 그 실험에 참석한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이 3%의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젊어서부터 일찍부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른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서 이 좋은 계획, 좋은 미래의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자, 이런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계획 자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믿음 없이 무슨 계획을 다 세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인도하실 텐데. 그건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요, 뭐 무계획이 상팔자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좋지 않다는, 그건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극단적인 계획이 뭐냐,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해도 이거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내 마음대로 세우는 거죠. 내 마음대로 세웠지만 반드시 그것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건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 두 가지 부류는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특히 13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이 사람의 계획을 보면 아까 13절 읽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완벽하게 세웠어요.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세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13절을 쭉 뜯어서 보면은 오늘이나 내일,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닙니다. 시간을 정합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할 건지 장소를 선택을 합니다. 1년 동안 머물면서 이것은 그 기간을 이분이 정하죠. 또 장사를 하여 뭐 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건가를 내용을 분명하게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일을 벌이라. 이득을, 소득을 얻겠다는 이야기죠. 돈을 벌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일정과 장소와 시간과 내용과 목표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어요. 막 이 정도로 계획을 세우면 이건 잘 세우는 거죠. 자,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계획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니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내라. 그럼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은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시간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모든 시간과 내 생명과 모든 것을 자기가 계획대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시간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시간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단지 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심으로, 부여하심으로 우리는 그 시간의 수여자일 뿐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우리가 살다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만큼 우리가 쓰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 훌륭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은 그 끝이 나고 말아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계획은 좋은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계획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플랜을 잘 세워놔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일정한 햇빛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농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간을 급으로 딱 끊어버리시면은 우리는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놔서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이 부자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정말 풍년이 들었어요. 어느 해보다도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넉넉하게 채워놓고 이분이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내가 풍성하게 얻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많이 모아놨어도 하나님이 생명 거두어 가시면 그거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 같은 맥락이지만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공동 번역에 보면 좀 더 쉽게 이 말을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신들은 지금 허영에 들떠서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담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배제하고 그냥 잘 될 거야. 내가 스스로 장담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허탄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현대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또 번역을 하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다라고 말해야 할 여러분들이 도리어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만을 고집하면서 나는 이렇게만 갈 겁니다 라고 하면은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바로 헛된 것이다. 헛탄한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이 옮겨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에요. 안 죽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울 때 확실한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 반대로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결정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흉년이, 가뭄이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요. 하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애굽으로 가요.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갔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쁜데 이거 나를 죽이고 내 부인 뺏어가면 어떡할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겨요. 그때 뭐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뭐 30대 40대가 아니에요. 75세 돼서 그 자기 고향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7, 80이 됐는데요. 부인이 10살 차이니까 6, 70은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나를 죽이고 내 부인 뺏어가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부인이 아니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부인 뺏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 사라를 되찾게 해주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서 거짓말 한 대로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그날부로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그날로 종지부 끝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질이 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부인하고 짝짝꿍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여종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야수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부인과 의논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가정에 비극이 오잖아요. 사라가 그만두겠습니까? 부인을 쫓아내고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가서 이삭을 그냥 희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쫓아내고 문제가 생겼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히잖아요. 중동의 전쟁들 아직까지 있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심판을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은 접어놓고 자기 생각대로, 그 아수르 니느웨는 자기 나라의 그 원수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말씀을 안 전해서 그들의 복사 망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좋고 자기 민족도 좋고. 그래서 요나는 이 국수주의자 아닙니까? 내셔널리즘을 가진 사람이에요. 트럼프처럼 미국 퍼스트 하듯이, 아메리카 퍼스트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접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줘서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요나를 고기 배속에, 바다에 던져서 고기 배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니느웨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니느웨로 뱉어서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내 계획대로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형통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좋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세운 계획을 성실하게 실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성실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동이 따르잖아요. 야고보서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떤 청년 백수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일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놀아요. 게임이나 하고 만화책이나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아들을 데리고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앞으로 기도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그날부터 집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일은 안 하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니,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니까 하나님 로또 한 방 되게 해주세요. 복권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와요. 실망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야 이 백수야, 먼저 복권부터 사놓고 기도해라. 그런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복권을 사다 놓지도 않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주냐 이거죠. 물론 이 말은요, 복권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복권 사다 놓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를 하거나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실천, 행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행동은 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지 않습니까?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가 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계획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을 위해서는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저 빈민가에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난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부자가 됐어요. 유명한 당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아니 당신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성공의 비결이, 규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 첫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의심하지 않고 나가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 그거야 삼척 동자도 잘 아는 뭐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뭐 비결이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 깁슨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것이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실천하지 않았고 나는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하고 실행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5절에 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믿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를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도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그냥 잊어버리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그 상대성 원리를 증명하기까지 10년 이상 그 문제를 붙잡고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어요. 에디슨도요, 그 필라멘트를 만들기까지는 3,000번의 실패를, 이 전구 분리, 이거, 그 에디슨이 발견한 거잖아요. 3천 번 이상 실패를 하고 나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된 미래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유명한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뭐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 주말부터 동계 올림픽 시작됐죠. 그리고 오늘 또 60회 슈퍼볼. 특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오늘 미치는 날이잖아요. 특히 시애틀이 그 결승에 올라갔잖아요. 얼마 전에 저녁에 갑자기 막 뻥뻥 소리가 나요. 아니 독립 기념일도 아닌데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날 결승전 올라갔다고 사람들이 막 축보를 쏘고 그랬잖아요. 아마 오늘도 아마 만약에 이기면 오후 3시 반에 하는데 이기면 아마 여러분 잠 못 잘 겁니다. 근데 그 티켓이 아침에 봤더니 처음에 그 결승전 시작되고 나서 6,500불이래요. 한 장에. 그게 좀 다운돼가지고 뭐 4,500불 그러는데 5,000불씩 주고 그 구경하는 사람도 참 내가 볼 때 미친 사람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근데 그분들은요, 그게 목숨 걸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수들요, 돈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유명한 스타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죽으라고 연습하고, 어릴 때부터 시작해 연습을 하고, 그리고 경기에 나가면 사력을 다해서 뛰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실 때 그냥 어쩌다가 그날 돌 주워 가지고 던졌는데 골리앗이 맞았습니까? 아니죠.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 수많은 이리들이 올 때 그 물매를 던지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은 그 부자가 지옥 가서 아휴 우리 형님들 제발 좀 믿게 주세요. 됩니까? 늦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지옥 가서 만약에 아이고 그때 잘할 걸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그때 열심히 할 걸 끌끌끌 하면 됩니까? 늦어요. 지금부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남은 여생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삶으로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